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네. 사무엘상 19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세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부터 7절까지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읽은 8절부터 그리고 내일 보게 될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는 다윗이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이 암살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읽은 8절부터 10절 앞부분까지 이 내용은 이런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상황,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는 상황,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고 내일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또 어떤 처지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또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윗이 만났던 상황 두 가지 그리고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 두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8절이죠. 8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첫 번째 상황은 전쟁인 거예요.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만나서 다윗이 뭐 자발적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사울이 명령을 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항상 성경에서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가서 싸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든 전쟁은 마찬가지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잘못하면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뭐 본문이 기록하는 대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죽이는 그런 전과를 올리게 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은 거의 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골리앗과의 싸움, 또 정략결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일 때의 싸움,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싸움,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싸움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싸움에서도 적어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이 했던 행동이에요. 두 번째 행동은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두 번째 상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참 이것도 묘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앉아 계실 때에 손에 칼을 쥐고 집에 앉아 있어 보신 분 아마 드물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왕이고 또 아무리 군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이 손에다가 이 단창을 딱 꼭 쥐고서 집에 앉아있다. 총을 옆에다가 차고 앉아있기도 하지만 총을 딱 손에다 쥐고 앉아있다. 이거 참 이상한 장면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그냥 단순한 창이 아니라 단창이에요. 짧은 창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잘 가려두었다가 상대방이 모르게끔 휘두를 수도 있는 모르게끔 던질 수도 있는 앞부분에서도 보면 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창이 단창이 아니고 긴 창이었기 때문에 들고 던지는데도 약간은 시간이 걸리고 또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뭐 크게 보면 동일하지만 여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또 이때도 보면 사울이 또 악령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런 지경이 되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그 뒤에 보면 구절 끝에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할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좀 진정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 앞에 가서 수금을 타는 겁니다.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정신병자 내지는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미쳐서 날뛰는 사람이 손에다 창을 들고 앉아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수금을 타고 있는 이제 이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의 모습이에요. 10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이것도 장면을 생각해보면 정말 어찌 보면 이 살떨리는 장면이죠. 여러분 긴 창은 집어던지면 됩니다. 근데 단창은 조그마한 창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면 단창을 그냥 던졌을까요? 아니면 단창을 손에 들고 사위 다윗을 잡고서는 이걸로 찍어서 벽에다가 붙여버리려고 했을까? 박아버리려고 했을까? 이게 더 좀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이죠. 또 다행스럽게 이 다윗이 이 어려움을 피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피해서 창만 벽에 박히고 그리고 다윗은 결국 집으로 그날 밤에 도피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상황을 알려주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제 실제로 나오는 더 중요한 내용은 정말 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뒤에 1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내일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와 같은 현재 살펴본 두 가지 상황 그리고 다윗이 행했던 두 가지 일들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이 두 가지 사건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요. 고난이 여전히 계속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고난을. 고난을 이겼으니까 또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좀 그만 이래도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고난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만나는 이 고난은 이전과 동일한 고난이죠. 새로운 고난은 아니에요. 동일한 고난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어땠는가? 블레셋과 전쟁했잖아요. 이전에도 어땠는가?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잖아요. 똑같은 종류의 고난을 또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지긋지긋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그 고난을 이겨냈으니 이번에는 좀 조금 더 평안하게 지낼 수 없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 지긋지긋하게 똑같은 고난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반복되는 고난은 어쩌면 다윗에게는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가장 가까이 벌어진 장면은 뭐냐면 정략결혼 때문에 생긴 거죠. 사울이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략결혼을 제안을 하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가령 골리앗과 싸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담대하게 나아가겠죠. 거기에 무슨 함정이 파여 있다든지 다른 무언 미끼가 던져져 있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야 이거 지난번에 결혼 때문에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지참금 마련해와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계략이 들어있어서 함정을 파놓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사울이 또 나를 죽이려고 무언가 여기다 함정을 파놓은 게 아닌가? 전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웠겠죠.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다윗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만약에 다윗이 정략결혼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일단은 정략결혼에 응했었기 때문에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반복적인 고난이 찾아온 거죠. 앞부분에서도 사울이 한번 창을 던졌잖아요. 지금 사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숨을 탈 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보시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창이 없나 쳐다보겠죠. 지난번에 창 던졌잖아요. 이번에는 사울이 단창을 손에 쥐고 있거든요. 아마 사울이 가린다고 나름대로 가렸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유심히 보았을 것이고 손에 단창이 있다는 것을 쳐다보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번에도 꼭 피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실 거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 저 창으로 내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때 나한테 집어던진 거나 아니면 저 창으로 나를 찌르려고 하면 내가 이거 피할 수 있으려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난을 만나는데 계속되는 고난은 지난번과 똑같은 고난이지만 모양과 과정이 똑같지만 지난번보다 더 어려운 지난번과는 다르게 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장면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동일하게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전에도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전에도 사울이 귀신 들려서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그때에도 다윗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울 앞에 나아가서 수금을 타고 사울을 진정시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가 다윗인데 사울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와서 수금을 타라 그러면 나는 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사표 쓰라고 합니다. 뭐 대단하다고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라고 할까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일이나 사울 앞에 서는 일이나 이게 객관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은 원수들이고요. 사울은 같은 편이지만 다윗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죽음의 위험을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전히 동일하게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직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드릴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양 한 마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양은 죽는 겁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양은 한 마리고요. 이리떼는 여러 마리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하면 살아날 구멍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을 만큼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순결한 모습으로 고난 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이 죽을 거를 알면서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죠. 그러나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사울이 만들었던 블레셋이 만들었던 상황과 다윗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특징은 그러면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직분을 감당하면 어떤 현실을 우리가 미래에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내용은 뭘까요? 그 다음 내용은 사울이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현실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참 비참하죠? 참 비극적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목숨 걸고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는 일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윤택하고 성공하고 높임을 받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지껏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또 다른 어려움을 또 만나는 그게 이 다윗이 만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다른 사건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을 다 잘 극복하고 이후에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켜요. 죽을 것 같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불행하게도 그렇게 옮겼던 장소도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을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마음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0살이 되어야 끝납니다. 지금 다윗은 10대 후반이거든요. 30살이 되어야 다윗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양상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있는 지식을 다 갖고 다윗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권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사울이 계속 귀신들에서 창을 집어던질 때,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이걸 다 이겨낸 다음에도 광야에 갈 때, 그때 우리가 다윗 옆에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 주겠죠.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딥시다. 다윗이 언제까지 견뎌야 된단 말입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합니까? 그럴 때에 30살까지 견디면 됩니다. 제가 지금 18살인데 30살까지 이렇게 살라고요? 십몇 년을 이렇게 살라고요? 다시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결국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많은 고난이 있었어도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난이 반복될 때, 그리고 동일하게 여전히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다윗을 잘 기억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잘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각양각색의 어려움 속에서 살죠. 다윗처럼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랄지라도 각각 내가 만나는 어려움은 다 자기 자신에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윗을 닮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믿음을, 그리고 주님의 격려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계속해서 만나지만 다윗이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평탄한 길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혹여 주께서 우리에게 뜻과 계획이 계셔서 참 우리 힘으로 버겨온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주님이 약속하신 시간을 바라보며 내일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아뢸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